요즘 우리가 금요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영적인 투사 아니면 영적인 이 목사 아니면 교사 이런 그 좋은 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펴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긍휼을 주셨는가. 그래서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세워놓은 이런 교회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땅이 유지가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갖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같은 기쁨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5주 전인 5월 8일에 제가 이 30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했어요. 그때 그 제목이 나를 얽어매는 죄들을 억제하는 비결을 나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하는데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나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들을 내가 억제하는 거를 그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배웠다. 나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들이 있어요. 있으시죠? 다. 네, 나를 너무 영어 여기 우리 성경 그대로예요.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가 있는데 이런 거를 억제하는 그런 비결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다. 아, 그래서 그날 그 강해가 제게도 유익했고 제 아내가 몇 년 만에 들어보는 아주 귀한 설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목사의 아내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로 들리지 않겠어요?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날 그 설교를 듣고 정말 오래간만에 유익한 그런 그 설교가 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날 뭐라고 이야기했냐. 분명 이거 듣지 않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한 달쯤 좀 지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요리를 좀 잘 해갖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겠다. 보강을 해서 설교로 오전에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전 설교나 좀 해야 한 2, 3만 명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 금요일 날 하면 별로 많이 사람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보강을 해서 좀 설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죄, 이거를 저는 못된 성질이라고 표현했어요. 고질적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죄, 이게 못된 성질이거든요. 왜 이렇게 성질이 못됐냐? 그렇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렇죠? 이런 성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물론 고생하고 있고 제 아내도 고생하고 있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런 일로 고생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에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교인들이 참았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물었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 왜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설교를 하면 듣고 고쳐야지. 고치지 않으니까 내가 연속해서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심정으로 저한테도 오늘 다시 한번 못된 성질을 고쳐야 된다.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게 그게 목사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제가 듣기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잘 더 요리를 해서 알아들 수 있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과 못된 성질 고치기. 아주 그 제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살펴봤더니 만 74세 올해, 그리고 1980년부터 2013년까지 33년 동안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로 지무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가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겠나,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이 파이퍼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베들레헴 뭐 신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역하는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그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해외에 지원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300명이라든가 400명이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작은 교회가 그렇게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온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 요새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어요.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 그럴까 저나 우리 교회 아니면 제가 교육을 받았던 우리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 이런 데서 뭐라 그럴까 믿지 않는 걸 좀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세요. 그게 뭐냐 칼빈주의입니다. 한국에 이제 이렇게 팽배하게 되어 있는 칼빈주의 그건 그분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나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윗필드라고 하는 두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흥사들이고 세상을 다니며 미국을 돌아다니며 이 대각성을 일으키겠던 그런 분들이에요. 한 분은 지극히 극단적인 위필드 같으면은 칼빈주의자고 존 웨슬리는 지극히 극단적인 알미니언주의자. 둘이 그냥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런데도 이 둘이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 목회하고 그 세상에 나서 부흥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부분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쁘다. 그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파이퍼 목사님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하면서도 또 김남준 목사님도 소개하고 하면서도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내가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지만 그거 빼고 내가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거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내가 배워서 내 삶에 적용을 하면 그 두 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파이퍼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김남주 목사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스펄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준 목사님 이런 책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파이퍼 목사님 책도 소개하고 메가더도 소개하고 락크맨도 소개하고 위얼스비도 소개하고 그렇죠. 좋은 거라고만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 것으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잘하고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파이퍼 목사님이 64세였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갑자기 목회 사역을 멈추고 8개월 동안 휴가를 가겠다고 집사회에다 이제 장로회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파이퍼 목사가 뭐라고 대답했냐 이젠 조금 좀 뒤로 물러나서 내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이 8개월 동안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회 사역의 압력 때문에 내 눈이 멀어갔고 혹시라도 내 결혼 생활 내 가족과의 관계 또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일에 치여갖고 나 자신이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개인의 거룩한 삶 등에 이게 혹시 악한 영향이 이런 것들이 미쳐져갖고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내 가족을 내 결혼 생활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8개월 동안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 사실 우리 가정에는 결혼 생활의 위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22살인가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바이블 칼리지를 다니면은 22, 23세에 결혼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배우자를 택해서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러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2, 23이면 만으로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2년을 사셨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42년째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 결혼 생활에 위기는 없었다. 또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하냐. 목회 사역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를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내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40몇 년 동안 사는 가운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8개월 동안 휴가를 가겠다고 해서 휴가를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가족관계, 가장 중요한 생각이 가족관계, 결혼생활, 그 다음에 사역의 압력으로 인해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 침례교회 이런 데 가서 보면 많은 직원들이 있고 또 유명한 목사니까 글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컨퍼런스도 가야 되고 또 텔레비전에 뭐 나타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내려놓고 잠정적으로 목회를 쉬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8개월 동안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 나와 내 아내는 다른 교회에 출석해서 그래서 거기 예배드린 그 회중에 일부가 이제 돼 있습니다. 내 목표 중에 하나, 이 8개월 동안 목표 중에 하나는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이 강단에 서지 않더라도 저 회중들과 함께 같이 9시면 9시, 10시면 10시에 저 자리에 내려가서 회중들과 같이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기서 선포가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내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내가 체크하고 싶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이 강단에만 서면 막 살아나는데 저 아래 내려가면은 그 푹 죽고 이거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몇 년 동안 이렇게 30몇 년 동안 목회도 하고 정말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렇게 60몇 년을 살았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목사나 인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성도로 저 앞에 앉아서도 하나님께 감격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다.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파이퍼를 왜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고 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냐. 말 그대로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귀감. 그렇죠? 나하고 신학적인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이거 목회를 이렇게 그만두고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결단을 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와 아내도 이런 시간을 이제는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 5년 동안 성경을 교정한다, 또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고 그 외에 애국운동도 있고 여러분 알고 있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실 지난 60년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예, 그래서 너무 에너지를 이제 많이 소비했고 정말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제가 사실 이번에 교회 증축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완전히 다 건강검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이거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저와 제 아내와 제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자, 파이퍼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퍼가 이 8개월 동안 뭘 했냐. 나를 얽어매는 죄. 그러니까 지금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부부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쉽게 자기를 얽어매는 죄 때문에 생긴다. 이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우리 부부 사이에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죄, 즉 나를 얽어매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번에 이 8개월 동안에는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 근데 나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가 이분이 뭐라 그래요? 부부 사이의 화평의 문제.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목회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갖고 지금 뭐 30년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빨리 해결 한번 보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고 하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부 간의 화평의 문제. 여기서선 막 즐겁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그냥 지옥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파이퍼 목사님도 얼마나 답답하면 8개월 동안 목회를 쉬고 나를 얽어매는 이 죄를 저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자꾸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솔직하기 때문에 제가 파이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이퍼를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부부 사이의 화평의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성화의 과정이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과정이 멈춰 있는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성화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파라메타가 뭐냐, 지표가 뭐냐, 부부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의 그 가정 생활이 화평해야 그래야 이 성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부부가 그냥 지배한 마음은 지옥이다 이러면 이건 이미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말 그대로 이 성화 과정이 그냥 저 뭐라 그럴까 그냥 멈추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좀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 부부 간의 화평의 문제. 이렇게 유명한 목사도 부부 간의 화평의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 내려놓고 내가 8개월 동안은 부부 간의 화평의 문제 이걸 풀려고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나를 너무나 쉽게 얽어매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고백,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었습니다. 너무 쉽게 나를 얽어매는 죄. 여기 12장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에 이제 여러 책이 있습니다. 66권의 책이 있어요. 예, 전 구약 성경 안에서 사무엘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부분 이제 읽기를 좋아하고, 이 신학 성경으로 넘어오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좋아합니다. 로마서 또 요한복음을 좋아해요. 예, 저도 다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좋아합니다. 예, 히브리서 13장인데 예, 로마서보다 더 좋아요. 왜 더 좋으냐 하면 아주 너무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더구나 히브리서 6장에서 10장까지 거기 가서 단번속죄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번속죄의 복음. 그냥 그걸 읽으면은 이렇게 전율이 생겨요. 야, 단번에. 예, 이 염소와 황소의 피 이런 게 사람의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영어로 예, once for all, 영원 무궁토록 단번에 희생 예물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죄들로 인해 희생 제사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면 구약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이 오는 거예요. 12장 가서 보니까 바울의 위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경기장에 이렇게 가보세요. 경기장에 지금 100m 막 뛰려고 해요. 이제 혼자만 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선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그러면서 잘 뛰라고 격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경주장에 지금 100m 달리기 선상에 지금 가서 서 있는데 와 소리를 지르면서 잘 뛰라고, 아브라함도 소리를 지르고 모세도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m 경주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게 그 내용이에요.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지르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며 지금 내려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달려나가려면 우리가 100m 선수가 섰어요. 땅 하고 이게 치면 그러면 어디에? 저 앞에 100m 앞에 뭐가 있어요? 저 결승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결승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결승점이에요. 저 앞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오우서, 책을 쓰면 오우서가 있잖아요. 창시자요, 피니셔, 끝을 내신 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저기 100m 저 결승점에 저기 서 있는데 그분을 바라보고 인내로 경주를 달려 나가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올림픽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100m 선수가 지금 나가섰어요. 외투 걸치고 모자 쓰고 그렇죠? 예, 거기다 부츠 길게 하고 그러고 나와서 서 있는 선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모든 무거운 건 다 벗어버렸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예, 신발 하나, 양말 하나, 그다음에 반바지 하나, 그다음에 러닝셔츠 하나. 그거 외에는 거추장스러운 건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저 앞에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건 다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딱 좋은 신발 하나 신고, 그저 양말 하나 신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바지 하고, 그러고서는 러닝셔츠 하나 하고는 그리고 딱 하고 소리가 나면 그냥 뛰어나가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거기 지금 나오는 게 뭐냐. 예, 우리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가 자꾸 뒤를 잡아당겨. 뒷다리를 잡아당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뒷다리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를, 이거 우리를 자꾸 뒷다리 잡아당기는 이거 좀 없애고, 그리고 뛰쳐나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가 원래 무슨 뜻이냐. 예, 보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죄예요. 멀리 있는 죄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죄. 쉽게 우리를 덮치는 죄예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불쑥 나타나서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우리의 행로를 가로막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뒷다리를 잡으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다. 우리 지금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한마디로 성화를 망치는 죄예요. 성화. 성화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죄. 이게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다. 그래서 이런 죄가 자꾸 우리 뒷다리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무거움을 느끼고 우리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나한테 생기지? 내 아내에게도 그러고 내 남편에게도 그러고 자식들에게도 그러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눈을 봐도 그러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양심을 자꾸 찌르는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무거운 거를 다 떨쳐버려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를 향해서 인내를 가지고 다 뛰어나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그런 배경이 다르고 공부한 내용이 다르고 그렇죠?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았는지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죄가 다 달라요. 여러분 벌써 제가 이야기하니까 나는 이거구나. 벌써 제가 딱 이렇게 눈을 보니까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걸 목사가 해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씩 있죠? 하나든 두 개든지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이 죄는. 이 죄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또 누가 가장 잘하냐? 자기 가족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부인을 해도 자기 가족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나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그런 죄예요. 자,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 8개월 동안에 나는 바울 서신을 주의 깊게 이렇게 읽으면서 나의 참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좋습니다. 이게 어느 면에서 미국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이에요. 자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 깊이 8개월 동안 살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바울을 통해 나를 얽어매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그 치료 방법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알겠죠? 예,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걸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이 못된 성질, 못된 성품, 얽어매는 죄, 그렇죠? 무거운 거, 이거를, 예, 이게 내려놓는 그런 방법, 파이퍼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퍼가 8개월 동안 이제 휴가를 받으면서 앉아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이런 죄를 자꾸 짓는가? 가서 보니까 이 죄가 왜 생기냐? 자기의 타고난 성품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왜 그런 죄를 자꾸 짓느냐?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내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를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죄가 이래서 생기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크게 다섯 가지로, 자기가 늘 쉽게 걸려 넘어지는 죄가 다섯 가지가 있구나. 다섯 가지. 그래서 그걸 나열을 했어요. 나열을. 첫 번째 이기심. 그 다음에 분노. 자기 연민. 쉽게 남 탓하는 거. 그 다음에 일이 안 되면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 근데 엉뚱하게 행동하는 게 되게 축 처져요. 말을 안 하고 축 처지는 거. 이게 파이퍼가 안고 있는 다섯 가지. 너무 쉽게 자기를 얽어매는 그런 죄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생긴다고요? 파이퍼의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이퍼의 기질. 그렇죠? 이 파이퍼라고 한 사람이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열정적이고 상당히 그냥 감성적이고 어느 면에서 충동적이고 베드로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성품이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하고 거의 똑같아요. 여기 이기심, 분노, 그 다음에 자기 연민, 쉽게 남 탓하는 거, 예, 일이 안 되면 푹 쳐져갖고 말 안 하고 며칠 동안 지내는 거, 이런 게 제 아내에게 한번 가슴 부러워서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 예, 그렇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저만 보고 웃지 마시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나도 비슷한데 그럴 거예요. 비슷해요. 누구나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비슷한데, 어쨌든 그게 조금 더 이게 목사라고 해서 이 앞에 강단에 쓰다 보니까 이게 조금 튀어나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거 이기심 분노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파이퍼 목사님은 남자인데 우리 여자 아름다운 그 여자를 보고 안목의 정력이 생기지 않는단 말인가? 그렇죠? 아, 이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났는데 나는 이미 그거에서 초월한 사람입니다. 파이퍼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성적인 유혹, 특히 목사가 성적인 유혹, 정욕으로 인한 죄를 극복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다섯 가지 죄를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성적인 유혹 아니면 이와 같은 정욕을 극복하는 그런 문제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 남성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극복이 안 되면은 그런 크리스찬 생활이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예, 그래서 타락하는 목사의 가장 큰 두 가지 적이 뭐예요? 돈과 여자. 돈과 여자예요. 예, 이래서 파이퍼 목사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다섯 가지 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는 거, 이걸 극복하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근데 내가 왜 그걸 언급하지 않았느냐? 내 아내에게 한번 가서 물어봐라. 이 다섯 가지 죄를 억제하는 거, 이게 이 성적인 죄를 억제하는 것보다 내게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파이퍼가. 나도 남자이기 때문에 어떤 예쁜 여자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성적인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예,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잘 컨트롤을 할 수 있다. 내 아내에게 한번 물어봐라.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고 이야기할 거다. 예, 이 정도로 그런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 언급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 다섯 가지 죄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8개월 동안 쉬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설치라이트를 사용해서 내 마음을 쭉, 엑스레이 사용하면 다 나오잖아요. 엑스레이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를 쭉 이렇게 봤더니 아까 이야기한 다섯 가지가 나온 거예요. 다섯 가지. 이기심, 분노, 자기 연민, 너무 쉽게 남을 탓하는 거, 일이 안 되면 축 처지는 거. 그렇죠? 자, 근데 가만히 그 다섯 가지를 보는데 다섯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 이기심 때문에 나머지가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기심 때문에 나머지가 다 쫓아오는 거구나. 이기심은 뭐냐? 한마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기심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걸 나를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내부에 들어있는 내재하는 죄다. 사실 이기심, 교만 이것 때문에 사탄 마귀가 타락을 했고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이브가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이퍼는 자기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또 좋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됐는데 내 안에 이기심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무심코 지냈는데 지금 64세가 된 상태에서 내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가 살펴봤더니 아 글쎄 내 안에도 이기심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머지 모든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원동력이 뭐냐 이기심이라는 거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 그러면 이 이기심이 어떻게 내 목회하는 가운데 또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가 이거를 다섯 가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기심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는 섬김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거야.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나는 목사니까 난 남편이고 집에 돈을 벌어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나는 섬김을 마땅히 받아야 될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다 빚을 진 사람들이야.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이나 우리 교회 이 성도들 뭐 내가 설교로 다 이렇게 먹여주고 다 이러고 있으니까 다 나한테 빚진 사람들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두 번째 단계가. 세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좋은 소리만 들어야 돼. 그렇죠. 나는 좋은 소리 칭찬만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 단계가 자기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파이퍼한테 와서 나쁜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서 듣기가 싫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자동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생기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생기고, 목회를 하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뭘 지적을 하고 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할 그런 권리가 나는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착착착착 순서대로 돼서 이게 고질적으로 40년, 50년이 쌓이니까 이게 뭐야? 너무 쉽게 나를 얽어매는 죄가 된다는 거.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생각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막 발동해서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의 특성들은 뭐냐? 나 지금부터 이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그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내 행동이 이기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의 부패된 본성, 아버지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이 못된 기질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지. 나 지금부터 이기심을 보여야 되겠어? 결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내도 좀 이걸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지금부터 이기심을 발동해야 되겠다 하기 전에 이미 내 부패된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그냥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의무감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아 나는 죄를 지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지 이기적이 돼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가서 온 이게 줄줄줄줄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런 분석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간접 경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게 내 기질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지 내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무뚝뚝하게 말 안 하고 3일 동안 막 지내야 되겠다 이게 내가 결심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못된 기질이 있기 때문에 파이프가 그런 거예요. 아 이것들은 원초적인 나의 죄성을 반사해서 이렇게 내게 보여주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기심이 이렇게 발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네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분석을 잘했는지 몰라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분노가 생겨요. 내 앞에서 감히 누가 나를 막아. 그래서 내가 최고고 내가 지금 이기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이 좋은 일을 하고 남편이 온 가정을 이끌어 나가 이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막아? 어떻게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파이퍼가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이렇게 분노를 많이 내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적으로 말로 내쏜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렇죠? 예, 두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상처받은 거, 부당하게 대우받은 거, 아,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성도들이 그걸 좀 알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앞에 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만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내 앞에 와서 아유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남을 쉽게 비난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이런 상황, 이거를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 그 다음에 전파하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남한테, 나 원래 의도는 이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잘못됐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그냥 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죠. 목사님이 잘한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잘못한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죠. 목사님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푹 처져갖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푹 처져. 근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내 말 안 들어주면 그때부터 무드가 완전히 푹 죽어갖고, 완전히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을 하지 않고 무뚝뚝하게 대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푹 가라앉아요. 소망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무반응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효과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지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내 아내가 내 비난의 대상이 되지 내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꾸 아내한테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비난하게 된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아마 아내들도 남편에게 비슷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결혼하겠다고 두 분 이제 왔는데 오늘 엄청난 진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게 아니에요. 이거 50년 목회한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이 결혼 생활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니까, 이 두 분 빼고도 지금 세 가정이 가도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 굉장한 걸 배워가는 거다. 50년 동안의 노하우를 배워가는 거, 50년 동안에. 그렇게 되니까 아내가 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감정이 사라지고 큰 소리가 나고, 그저 쓴 소리가 이제 나게 되고 소망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역을 하면서 역경이 왔을 때 이걸 이기고 나갈 힘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사역이 피폐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를, 그거를 파이퍼가 만 64세가 돼서 발견한 거예요. 난 도대체 왜 이런가? 난 왜 용화형인가? 이걸 한번 극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금 64년 동안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된 사람이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건 뭐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런 죄들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양심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시시각각으로 반복에 대해서 자꾸 나타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냔 말이야. 이게 양심이 찔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거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목회를 제가 쉬겠습니다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8개월 동안 연구하고 이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 자신을 평가하는 이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세 단계. 하나는 죄의 형벌, 영어로 얘기하면 퍼니시먼트. 퍼니시먼트에서 완전히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순간에.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서는 다 벗어난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형벌, 퍼니시먼트에서는 다 이미 벗어난 존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제거하셨기 때문에 지옥 정죄라고 하는 것과 같은 퍼니시먼트, 형벌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화가 있는데 성화는 뭐냐? 죄의 파워가 있어요, 죄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 죄들이 나를 자꾸 눌러요. 얽어매요. 무겁게 자꾸 눌러요. 이 파워가 있는데 이 파워에서 제거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파이퍼가 뭐를 알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내 죄들을 제거했다. 맞아요. 퍼니시먼트는 안 받아요. 형벌은 안 받는데 이 죄의 권력이 나를 자꾸 누른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육신에 이걸 누르고 있을 때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성령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내 기질을 고쳐주시겠지. 그렇죠. 내 이기심을 제거해 주시겠지. 그리고 지금 하다가 64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64년이 흐른 이 상태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성령님이 다 해 주시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실 때 내가 의지적으로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의식적으로 느끼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이게 없어지지. 성령님이 다 해주시겠거니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 64년이 지났는데 결혼 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심지어 목회를 더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양심의 가책이 생길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이퍼가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 어떤 여인이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의지적으로 발동이 돼갖고 저 여인을 음영의 눈을 보고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꽉 참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와 같이 그 성적인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이기심이나 이런 거 내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 이런 거는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걸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안에 불일치가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도 성적인 이와 같은 정욕과 욕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인이 내 방 앞에 딱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면 문을 다 열어놓고 그렇죠. 아니면 같이 누구랑 같이 오라고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를 막는 거거든요. 어떻게 의지적으로 그렇죠.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냥 발동이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딱 발동이 되니까 안 생기는 거야. 그런 일이. 근데 지금 얘기한 그 이기심 막 그렇죠. 화를 내는 거 뭐 이런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거니 생각하고 성적인 유혹을 당할 때 내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행동이 이런 죄들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이 불일치한 그런 현상을 자기가 8개월 동안 휴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8달 동안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들을 다 제거하셔서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형벌당하는 것은 이미 없어졌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육신을 가지고 땅에 살고 있으니까 죄의 파워가 나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거든요. 요거 누르고 있을 때 요거를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이걸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거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해야겠다고 하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 성화 과정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이 죄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걸 발견하게 됐다.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을 함께 심겼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들을 향해 죽었어요. 그게 이기심이든 뭐 성적 유혹이든 뭐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11절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향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들에 대해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에 대해 죽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으면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지키기에 이런 죄들에 대해 의지적으로 죽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게 64년 동안 나를 얼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입니까? 명령이 아닙니까?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으니 이 새 소유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명령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받았으면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배소서 4장 가서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 내가 내 아내를 잘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식들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성도들 가운데 죄를 짓거나 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왜 용서하지 못했느냐.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도 뭐예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으면 의지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파이퍼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왜 계속해서 64년 동안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일주일마다 열흘마다 그렇죠 이렇게 짓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적인 죄 짓는 거는 어떤 여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안 돼. 그렇죠? 안 된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그 입을 딱 그으니까 이 일이 해결이 됐는데 나머지 거는 아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군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이게 64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이러한 그 교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럼 성품이 고쳐지겠지. 이게 수동적인 삶이에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쉽게 얽어매는 죄들은 내가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고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나를 쉽게 얽어매는 죄 아시죠? 저는 뭐 얘기 다 했잖아요. 이거 다섯 가지 그대로라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안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작심을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이퍼가 64대에 깨닫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책을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그렇죠? 그 이후부터 이기심, 분노,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남자들 같으면 여인이 나타났어요. 안목의 정욕을 피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저 여인 앞에 경계막을 이렇게 쳐놓잖아요. 이렇게 치듯이 이기심이 발동이 되고 그렇지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경계선을 쳐놓고 안 되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 의지를 작동을 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드디어 이제 8달이 끝나고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8개월 동안 배운 거를 베들레헴 그 침례 교회와 베들레헴 신학교에서 다 있는 그대로 내가 8개월 동안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다음과 같은 예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 주일 저녁에 아, 정말 참 좋은 그런 밤이었고 눈이 내리는 말 그대로 무드가 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나와 아내와 딸이 함께 이제 집에 있었어요. 그날 이제 뭐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저녁 때 이제 밥 먹고 막 눈도 내리고 그렇죠. 아 이렇게 이제 되니까 뭔가 좀 온 가족이 같이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좋은 거 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14살짜리 딸이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파이퍼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하고 저는 지금부터 컴퓨터에서 둘이 슈퍼내니 프로그램을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여기 있고 우리 둘만 가서 이 일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하고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 마음속에 이제 뭐가 이제 이기심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 나는 빼고 니들 둘만 가서 이걸 한다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보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 눈도 내리고, 그렇죠? 여기 파이어플레이스, 뭐, 불도 피우고, 오늘 뭐, 세 명이 모여서 이렇게 가족 얘기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우린 가서 저기 슈퍼내니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니까 아빠는 혼자 뭐 성경을 읽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화가 치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이기심이 발동이 돼요. 자기 연민.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왜 저 사람들이 저러지? 남 탓하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떻게 이제 푹 가라앉는 거죠. 화를 낼 수는 없고 목사로서. 그렇게 되니까 말도 못하게 되고 푹 가라앉는 게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 8개월 동안 배운 게 뭐예요? 뭐예요? 안 돼가 나와야 되죠. 안 돼. 그렇죠?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안 돼! 하고 내 혼에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안 되지. 그렇죠? 이게 또 발동이 돼서 사이클이 이제 걸리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조용히 혼자 2층으로 가서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것을 보여주는 어떤 몸짓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다 의식적으로 버렸다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의식적으로 내다 버리고 서재에서도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중함,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의 이런 소망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예배드릴 때 오전 예배 때 그런 감격, 그다음에 예수님의 여기 나와 있는 인내로, 그렇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인내. 이런 모든 걸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모든 게 이제 캄다운이 돼서 쭉 이렇게 이제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니까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를 자기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이런 일이 시작이 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딱 방어막을 치고 그렇게 해서 이기심이 발동이 되고 푹 꺼지고 그렇죠. 남을 비난하고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요것뿐이 안 되나.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점점 좋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내 기질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하면서 지난 10년 동안을 살게 됐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처절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말 그대로 처절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 내 속에 이런 죄성의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의 퍼니시먼트, 형벌에서는 이미 벗어났어요. 과거의 일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죄의 권능 파워가 나를 눌러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죄의 프레젠스, 프레젠스는 죄가 있는 건데 죄가 없는 세상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권능을 이기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기질을 없애기 위해서, 못된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누구나 자기를 쉽게 얽어매는 죄,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 아내나 남편이 알고 있고 자기 식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있어요. 못된 성질이 있어요. 못된 성품이 있어요. 여기 파이퍼도 64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64년을. 근데 제가 이번에 감사한 거는 난 60세 이걸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4년 먼저 깨달았어요. 4년을. 그렇잖아요. 여기 오늘 이제 결혼하시는 분이 이제 30살 정도 이제 되고 그랬으니 30년 먼저 깨달은 거야. 30년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30년을. 여기 지금 중학교 다니고 이런 애들은 40년, 50년을 먼저 깨달은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하고, 나나, 심지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답답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 안 한다면 뭔가 잘못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자기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히브리서 12장 아까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 무거운 걸 그대로 달고 뛰면 하나님의 심판 이걸 잘라내야 되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죄의 형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파워, 권능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무겁게 누르고 있어요. 쉽게 얽어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워크아웃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이미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니까 워크아웃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건 워크아웃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을 포기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게 뭐예요? 구원을 일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 주 말씀은 여러분이 가끔씩 한번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듣고 이게 듣는 가운데 이왕이면 구원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기쁜 삶, 그렇죠? 이기심이 발동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성화를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